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356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기도에 힘썼던 이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도는 신자의 의무로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렇게 기도는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이라고 그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런 중재자로서 소개하고 있죠. 또한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라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란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족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곧 우리 같은 사람으로 계실 때 겪었던 일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간구와 소원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소원이란 말은 번역을 좀 달리해 보면 긴급한 탄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급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통곡이란 큰 부르짖음이라고 달리 바꾸어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위급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쳐야만 한다고 느낄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눈물이 많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만한 간절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끝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응답받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한가? 경건하심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히브리서 본문이 요약해주고 있죠. 여기 요약되는 예수의 기도를 더 줄여서 정리해보자면 어떤 위급 상황에 놓여서 하나님께 울며 소리 높여 간구했던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언제 이렇게 기도하실 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은 상황, 여기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우리가 금방 생각해보면 복음서에서 두 장면 정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를 살펴볼 수 있죠.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83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신 일이 언제 있었을까? 성경에는 이 장면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장 33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맛있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제 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있었다고 여기 33절에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은 25절에 보면 제 3시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났고 그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깜깜해져서 아마 예수가 달린 십자가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다시 흐르죠. 아마도 구경거리를 찾아놨던 구경꾼은 이제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지루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는 6시간이 지났고 또 어둠에 휩싸인 지도 3시간이 지났죠.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지금 번역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사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 이제 기도인 것 같고, 또 히브리서에서 요약하고 있는 심한 통곡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통곡하시는 예는 여기 말고는 달리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큰 부르짖음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간구나 소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명 또는 마지막 절규처럼 보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장면, 큰 부르짖음이 있긴 하지만 이 장면을 놓고 예수의 기도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겪고 계실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의 크게 소리 지르심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당신께서 친밀하신가를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가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또 아들처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이 멀어지셔서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와의 단절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한 통곡의 유일한 경우로 우리는 십자가상을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간구기도의 사례를 바로 발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죠.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0면 어간에 있습니다. 14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라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여기 좀 앉아있어라. 그리고 제자 세 명을 데리고 가시죠. 그때 제자들 그 제자 세 명에게도 34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지만 앞에 27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며 무언가 기도하러 가시지만 이 동행의 발걸음이 그렇게 힘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를 버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마음이 무슨 큰 위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굳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도저히 혼자 있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짐만 되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차례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라시는 그 한 가지를 못 들어드립니다. 좀 깨어있어다오 그 말을 못 들어드리고 잠이 들죠. 예수께서는 지금 무언가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데 33절에 보면 가시는 길에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이 근심에 눌려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머물러 나와 깨어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뭘 기도하려고 하시는가? 35절에 보면 기도의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려고 지금 기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비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려고 지금 이 기도를 시작하시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기 이제 아빠라는 말은 우리의 아빠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아버지 또는 친숙한 말의 아빠라는 말인데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간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을 옮기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은 죽음을 뜻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 내용은 아버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이어지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갖고 지금 마음이 근심되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이 기도를 보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두 번째에 나와 있듯이 죽는 것이라면 두 번째 간구,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고 소원이라면 첫 번째 간구는 안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황을 살펴보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구는 그렇게 간단히 중단될 수 있는 간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은 몹시도 괴로운 것이었죠. 우리가 33절에서 예수님의 상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던 것을 보았고, 또 도저히 말할 길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의 기도의 취지를 보면 이 죽음은 몹시 괴로운 것,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어떤 어려움에 못지않게 무겁고 어려운 주제여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덧붙여 기억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 주님 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이 기도에 나오는 죽음의 의미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대체 어떤 죽음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사실 죽음을 당면하여 겪은 순교자들은 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당면하여 원치 않은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 예수와 같이 이렇게 심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죽었던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도 여기 있는 예수처럼 죽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제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핍박기를 살면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의연하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짐승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한복판으로 한복판에 있게 되죠. 그때 짐승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영화롭게도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맹수의 이빨 사이에 끼인 하나님의 곡식가루로 빠져서 거룩한 빵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자에게 뜯겨 죽었다고 하죠. 그거보다 조금 나중에 살았던 2세기 중반에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핍박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죠. 자,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다는 회유를 받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고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하죠. 그러니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이런 의연한 모습 정도도 되지 않게 그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서 지금 범민하시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말했던 이 사람들은 헛된 죽음을 맞았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순교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훨씬 당당하다고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금 예수께서 여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것,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이해해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음 앞에 직면하여 확인하시게 된 공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버지가 되시지 않고 또 그분은 나를 버리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버리심을 공포에 질려 두려워하시고 있던 것이죠. 이것을 견디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친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그분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삶 전체를 다시 무로 돌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상황, 우리가 아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분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간구는 물러설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이 일을 그저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간구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니 두 번째 간구를 하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구는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두 번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일은 실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 삶은 전부 그 목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삶 전체를 포기하고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께서는 두 가지 간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쪽도 간단히 정지될 수 있는 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가 이 간구 기도의 장면에 들어가셔서 주께 기도하실 때에는 이 두 가지 간구 사이에 이제 씨름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어느 간구가 이길까요? 두 간구 가운데 어느 간구가 이겼을까요?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느 간구가 이겼을까요? 히브리서 본문을 참조하면 예수의 간구와 소원은 지금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두 번째 간구는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첫 번째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응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 예수께서는 눈물과 통곡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의 이 간절함이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통곡과 눈물은 두 번째 간구 내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무엇을 위해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예수의 간절한 이 씨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은 그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계셨죠. 그 몸부림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통곡과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예수께서 경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내 소원을 이루어내달라고, 이루어내시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협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신 그분께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쳐 아버지의 뜻에 무릎 꿇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애써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5장 7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이 과정을 거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과정을 거쳐 간구와 소원의 과정을 거쳐 순종에 이르셨다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간구 기도는 성경이 명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만 오는 것이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방편, 그것이 간구 기도의 역할인가? 그것이 주된 기능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다를 때가 많죠. 그렇게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소원을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 기도일까요? 만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다른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는 모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소원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간구 기도란 시작이 어떻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 우리의 소원만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기도의 종착점은, 그 간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에 이르는 것, 그 뜻에 순종하기로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이 간구 기도의 종착지인 것이죠. 이 일은 우리에게 심한 통곡과 또 많은 눈물을 요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또 우리의 소원도 아니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지금 눈물로 주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 일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죽음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주님, 제가 이 일을 외면하지 않도록, 제가 이 일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죽음을 감내할 때까지 저를 끌고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간절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간구 기도의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르는 자리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예수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무릎 꿇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수의 간구 내용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두 가지의 간구 내용을 가졌다고 했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의 뜻도 이루어지죠.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께 버림받는 일을 겪으셨지만 순종을 통해 아버지와의 친밀함도 다시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간구 내용 모두를 응답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 사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설령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통곡과 눈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결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곧 순종으로 귀결된다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허락하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더 근본적이고 더 풍성한 방식으로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돌아보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이르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이와 같은 결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 맺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초대를 받은 우리,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고 조율하고 그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복된 간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희의 성정에 비추어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도망가고 싶을 때에, 외면하고 싶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앞설 때에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